BOA 세계 뉴스입니다. 6월 20일은 국제연합, EU가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유엔 산하 유엔 난민기구 UNHCR은 난민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돕고 삶을 재건하기 위해 난민들이 보여준 회복력을 인정하는 날이 세계 난민의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나는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는 데 동참한다고 밝히고 세계 난민의 날은 폭력과 박해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쫓겨나게 된 수백만 난민들의 용기와 인간애를 인정하는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인도적인 지원을 통해 난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겠다는 우리의 신성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난민들을 위한 영구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NHCR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각종 봉쇄 제한 조처가 내려지면서 난민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UNHCR은 18일 발표한 2020년 국제동향보고서에서 전 세계 난민이 지난해 말 기준 8,24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회의가 20일 재개된다고 유럽연합 EU가 19일 밝혔습니다. EU 대외관계청은 이란 핵합의 당사국 공동위원회가 2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공식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핵합의를 되돌리기 위한 복원회담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이란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등 6개 나라와 맺은 합의로 이란의 핵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2018년에 핵합의 탈퇴를 선언한 후 제재를 부활시켰고 이에 반발한 이란은 핵활동을 일부 재개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이란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뒤 처음 열리는 핵합의 복원회의입니다. 미국 정부가 19일 타이완에 250만 회 분량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보냈습니다. 이는 당초 미국이 타이완에 지원이 약속한 백신 75만 회분의 3배가 넘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압박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은 타이완에 중국산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거듭 제안했지만 타이완은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에 8천만 회 분량의 백신을 무상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타이완에 대한 백신 제공도 이 같은 계획의 일환입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우리가 기부한 백신 250만 회분이 타이완으로 향하고 있다며 국무부는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돕기 위한 대통령의 약속을 지원한 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보낸 백신으로 타이완 전체 인구 2,350만 명 가운데 약 6%가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당국이 유효기간이 다 됐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이 제공한 백신을 거부한 것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19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제공한 백신은 완전히 정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100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18일 유효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이스라엘이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을 팔레스타인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이 백신을 먼저 팔레스타인에 보내고 대신 올 하반기 팔레스타인이 받게 될 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을 이스라엘이 대신 받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브라힘 멜힘 팔레스타인 정부 대변인은 1차 배송분 9만 회분이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들에 부합하지 못했다면서 무하마드 슈타예흐 총리가 보건장관에게 계약 취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멜힘 대변인은 또 정부는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을 받는 걸 거부한다고 밝혔다고 팔레스타인 뉴스통신 와아빠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의 55%가 넘는 510만 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 20일 조기 총선이 시작됐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지난해 9월 오랜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나가르노 카라바흐를 두고 아제르바이잔과 6주 넘게 전쟁을 치른 끝에 종전에 합의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전쟁에서 사실상 패하면서 분쟁 지역은 아제르바이잔이 점유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 여행 도성민입니다. 1941년 백년가약을 맺은 올해로 결혼 80년을 맞은 영국의 부부가 있습니다. 14, 14세에 만나서 첫눈에 반했고 20살 신랑과 18배 신부로 결혼해서 100살 그리고 98배 부부로 지난 80년을 살아왔습니다. 두 딸의 4위, 손자가 6, 증손자도 10이나 되는 대가족을 이룬 영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온 커플이 된 이 부부. 어떻게 80년이나 함께 할 수 있었느냐는 물음에 말싸움을 오래 하지 않을 것, 건강한 생활 방식과 충분한 운동이 그 비법이라고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지금도 서로를 매우 사랑한다는 것. 부모님은 오래전에 사랑에 빠졌고 지금도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라는 그 따님의 이야기가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결혼식 하면 떠오르는 고전음악 명곡이 있습니다.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작품번호 21, 4악장, 결혼행진곡, 유진 올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오늘 주말의 음악여행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80주년을 기념하는 영국의 어느 부부의 이야기와 함께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작품 번호 21, 4악장, 결혼행진곡, 유진 올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주말의 음악여행 시작했습니다. 색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에 감명을 받았던 멘델스존이 음악으로 표현했던 한여름밤의 꿈. 1악장 서곡부터 시작해서 2악장의 스케르초, 3악장 녹턴과 함께 4악장 결혼행진곡까지 정말 사랑받는 클래식 명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1800년대에 이 마법의 소리 같은 플루트와 바이올린이 대화를 하고요. 또 여러 악기로 재현해낸 동물의 소리, 요정의 날개짓 같은 그 환상적인 분위기가 이 곡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고전 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식 하니까 생각나는 또 하나의 클래식 음악이 있어서 함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영국의 바로크 시대 작곡가 예레미야 클라크가 1700년에 만든 덴마크 왕자의 행진곡입니다. 오르간 독주의 트럼펫 연주가 곁들여진 트럼펫 발런터리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인데요. 영국 앤 여왕의 부군인 덴마크의 조지 왕자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1981년 영국의 찰스 왕태자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결혼식 때 또 그리고 95년에 덴마크 왕자의 결혼식 때 연주가 돼서 대중에게도 크게 알려졌던 곡입니다. 아주 힘차게 나오는 이 트럼펫 시작부가 있어서 또 행진곡으로도 많이 쓰이는 곡입니다. 캐네디언 브라스의 연주입니다. 예레미야 클라크의 덴마크 왕자의 행진곡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 보내드리는 주말의 음악여행.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이면서 작곡가였던 이탈리아의 니콜로 파가니니의 첫 번째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D장조 작품 번호 6번 파가니니가 그려낸 화려한 주법을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 마크 카플란이 재현했고요. 위치밀러가 지휘하는 런던 교향악단이 함께했습니다. 들으셨던 부분은 행진곡풍에서 슬픔으로 이어지는 1악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2악장 뒤에 이어졌던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스피리토스였습니다. 체코의 작곡가 메드르지흐 스메타나가 조국 체코를 위해서 헌정한 교향시 나의 조국 가운데 두 번째 곡 몰다우 준비했습니다. 몰다우는 체코 수도 프라하를 가로지르는 불타바강의 독일식 발음입니다. 유럽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라는 이 프라하를 흐르는 불타바강. 성자상들이 장식되어 있는 600년 세월의 칼을 다리에 서면은 언덕 위에 고성이 보이고요. 또 다른 한쪽으로는 중세 분위기의 구시가지, 또 고층 빌딩의 신시가지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어느 예술가의 화폭이 눈앞에 그려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곡을 만들고 있을 때 스메타나는 정말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빠지고 있었던 청력이 그때는 거의 들리지 않게 됐고요. 4명의 딸 가운데 3명을 먼저 하늘로 보냈고 부인도 병으로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국 체코는 식민지에서 벗어나려는 그 민중들의 저항이 거셌던 때였습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마음은 절망 속에 있었을 스메타나. 스메타나는 그 어려운 때에 이 아름다운 곡을 마음으로 그리면서 체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려 했다고 전해지고요. 체코 이야기, 체코의 전설, 체코의 아름다운 자연을 6개 연작시로 구성한 나의 조국은 후에 프라하시에 헌정이 됐습니다. 베드르지흐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중 두 번째 곡 몰다우. 클라우스 페터 플로어가 지휘하는 베를린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로마에 도착한 한 시골 남자가 운명처럼 한 도시의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여자는 약혼자가 있었지만 재치와 유머가 있는 이 남자에게 마음이 끌렸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립니다. 하지만 아들의 5살 생일날 군인들이 들이닥칩니다.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유대인인 남편과 아들은 수용소행 기차에 태워졌고 소식을 들은 여자는 기차에 태워달라 떼를 쓰지만 남자와 여자는 따로 수용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수용소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이 먼저입니다. 아들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는 수용소에서도 특유의 재치의 웃음으로 아들을 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남자는 아내를 찾으러 가고 아들에게는 창고에 꼭꼭 숨어 있으라 당부를 합니다. 이들은 모두 다시 만나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1997년 이탈리아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 아카데미 남우주연상과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바로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이고요. 영화 속 상대 배우는 실제 감독의 아내였다는 특별한 사연도 있습니다. La Vita è Bella 영화의 제목 Life is beautiful은요. 아들에게 아무리 처한 현실이 이러해도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란다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빛과의 맴도는 노래가 있는데요. 첫눈에 반해서 베니스에 있는 극장에 들어가게 된 남자가 2층에서 오페라를 보고 있는 여자를 올려다보는 장면에서 그리고 모두가 잠들어 있는 수용소에서 남자가 아내가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를 돌려서 음악을 들려주고 또 아들을 품에 안고 달래는 장면에서 흐르는 오페라 명곡입니다. 프랑스 작곡가 자크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에 나오는 뱃노래 스페인의 소프라노 몽세랏 가바에 또 미국의 메조 소프라노 셜리 버렛의 이중창입니다. 이탈리아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 가에타노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가운데 아리아 우나 부르티바 라그리마 남몰래 흐르는 눈물 이탈리아의 테너 호세 까르라스의 목소리였습니다. 주인공인 젊은 농부 네모리노가 아름다운 지주의 딸 아디나를 짝사랑하면서 부르는 2막에 나오는 가슴 절절한 아리아입니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그녀의 두 눈에 흘러요. 유쾌한 젊은이들이 질투를 합니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녀가 나를 사랑합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압니다. 나는 압니다. 내가 그녀의 심장 고동 소리를 느낍니다. 이런 가사였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이 시간에 준비한 마지막 곡은 안토니오 비발디의 리코더 협주곡 C단조 작품 번호 441번입니다. 1악장 알레그로 논몰토 매우 빠르지 않게입니다. 알토 리코더 연주에는 덴마크 연주자 미칼라 페트리, 이탈리아의 지휘자 클라우디 시모네가 창설하고 지휘한 이 솔리스트 베네티가 함께하겠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